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기뻐 자원하여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걸까요? 거기에 언제든지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데에 아무 망설임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귀 기울이라 들어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라 그래요. 내게 물으라. 내게 나와라. 나를 찾아라. 내게 구하라 라고 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라예요. 나와서 들어라 할 때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거룩하세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얘기하시고 우리가 행할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의 제일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들어두려고 하느냐, 내가 그거를 알아서 들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남 가르치려고 그러냐, 하나의 조언으로 들어두려고 하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내 의견과 그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은 이렇고 우리 엄마의 의견은 이렇고 우리 남편의 의견은 이렇고 내 의견은 이렇고 우리 자식의 의견은 이렇고 많이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고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보다 먼저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그뜻 알기를 구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만약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것이 싫고 하는 거 잔뜩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 얘기 안 하세요. 이거 좋고 싫고 다 버리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친히 역사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런데 이 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시고라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걸 방해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뭔가 내가 틀리게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은 맞지 않은가 하는 우리들의 어떠한 그 의심이나 참소가 우리 옆에서 자꾸 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상식과 이론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 하나님 말씀 한 그것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켜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행하게 하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걸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지켜지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유지되고 열매 맺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 행하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귀 기울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뭐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그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용서받기 위함도 아니고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이제 그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참 면목 없는,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첫 닭이 울 때 나가서 심히 울었다. 그래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또 뛰어가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어기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또 배를 탈 때 요한이 주다, 바닷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했을 때 또 옷 벗고서는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참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에요. 그래도 그는 주님 앞에 주다 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이다 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그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렇게 아침 그 상을 차려서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지금도 사랑하노라, 지금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의 모든 걸 아는 줄 아는 베드로. 내 수준이 이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이거고,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부인했었어요. 아니 저주했었어요. 그렇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을 가진 베드로였어요. 그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변화돼서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듯한 그 성령 충만해져서 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다. 그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다 두지 아니하고 저 죽음 속에다 두지 아니하고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옮기셨다. 만약에 내가 죽인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즐거움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했나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베드로. 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안 했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얻으리라. 그거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정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며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맡기신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자로서 세워주신 그것을 누구예요? 깨닫고 체험한 그것을 누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베드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지금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증거로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3천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던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그 배치 속에 서 있었던지, 그를 죽여라 소리를 지른 자도 있었을 것이요, 또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한 자도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뒤에서 방관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십자가 앞에서의 무리들의 모습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아니 그 후에 태어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리니 얼마든지 앞으로 더 불러주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요새 예수 믿는 자하고 참 다르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예수 믿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병 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들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가 있었어요.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그 뭘까 새롭게 다시 만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헌신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나중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그냥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갖고 가다가 정말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가 실감이 돼서 그것이 새삼스레 가슴을 찌르고 새삼스레 십자가에 더그 십자가의 말씀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처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은 다 하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내고 뭐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찌할 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남의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데 내 마음을 두드린 일이 없는 사람. 정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우러러보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나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 구원이 없고 그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 받을 때에 120명이 그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그 120명이 십자가 앞에서 뭐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예요. 내가 죽였다예요. 자식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엄마들, 부모들,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이 참 여러 가지지요.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서 나 속상화되는 사람 있고요. 저렇게 돼서 정말 내가 힘들다는 거에 있는 사람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 바꿔줄 수 없어서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영어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일을 겪었을 때 항상 미안하다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다쳤거나 누가 죽었거나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 아니고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자체를 알았을 때 그냥 미안하다로 나가요. 근데 우리말은 참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할 거를 갖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거를 갖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나는 받는 게 당연해. 왜 그분이 주시기 원했으니까 나는 받아주는 거야.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지. 우리 감정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거를 좋은 거라고 알고 나쁜 거를 보고 나쁜 거를 나쁜 거라고 알고 그리고 또그 뭐라 그럴까 남의 아픈 거 힘든 걸 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나타난 사랑에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 안 되고 그냥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나의 눈앞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삶의 문제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뭐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자기 나라가 식민지인데 지금.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 앞에 그들은 내가 예수 죽였구나 하나로 어찌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 죽였구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요. 내가 멋지를 해서 죽인 거 아니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것도 그분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을 박은 거 아니고 내가 채찍질한 거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런 나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우리 42절에 나오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그때까지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죽음에서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셨다. 그것을 그들이 그 알고 믿고 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때까지 생활하던 생활 패턴하고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생활 패턴이 안 바뀌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 거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하고 생활 습관이 패턴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 그만뒀다? 학교를 그만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인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라는 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다라면 그거는 문제예요. 결혼했는데도 결혼 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다. 결혼 전에도 회사 다니던 사람이 결혼하고도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살 때하고 다른 거고 친정에서 살 때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생겨서 또 다른 거고 다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달라져서 모든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 사람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졌냐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생활을 봐도 달라진 거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쭉 여행했으니까. 그래도 그들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활은 뭔가 달라졌어요. 교회 다니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뭔가 그 기독교적인 생활로 바뀌어진 그런 우리들 모습 같아요. 복음서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쫓아가고 우리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제 삶에 대한 얘기가 없고 개인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지적받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죠. 그렇게 하게 하셨답니다.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를 가는데도 성령이 앞장서셔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좇아야 됐어요. 그들이 하려고 하던 것, 그것이 좋은 이유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는 그들의 의견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핍박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파괴되는 것이에요. 재산을 오히려 잃어버려야 됐고 목숨이 위험해야 됐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야 됐습니다. 이 시대에 유대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이단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었으니까 정말 바울이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몰래 만나야 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42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십자가에도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식으로 율법과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긴 아직 지금 이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받아야 됐어요. 율법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 사람의 유전이 가르치지 못했던 것, 성령이 직접 가르치심을 이제 그들은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원래 설교하고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에서 가르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나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 이 서로는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 우리는 다 예수 죽인 자들이에요. 어찌할 꼴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내 눈에 틴, 내 눈에 대들보 서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는 다 새 피조물이라. 그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가진 것에 또 그 사람의 건강이나 뭐 어떤 그런 집안의 배경에 그런 거에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며 같이 먹으며 우리 떡된다는 말은요, 물론 그 성만찬처럼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한참 생명, 한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먹는 데는 거는 식구 되는 거지요.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거는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 다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달라요. 교회에 갈 때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옷을 갈아입을 것이고 거울을 바라보고 뭔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24시간 우리가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언제든지예요. 근데 그 언제든지를 안 하고 교회에서만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술을 달고 그 은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집에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집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을 살아왔어요. 얹혀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문고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 집에 주인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일본에서부터 쭉 그런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이 넷을 데리고 저는 교회를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웠어요. 애를 업고 쭉서 있어야 됐던지 아니면은 왜냐면 주일학교도 따로 없고 방도 따로 없는 조그만 교회에서 애 넷을 데리고 하려면 그애넷 어린 네 아이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속이에요. 그거를 잡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어떤 땀방에다 넣어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이 뭐그 사람들이니까 빤하니까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를 하거나 그 베이비싯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방치해두든지 아니면 가둬두든지 아니면 교회 속에 뛰어다니게 둬야 되는 그런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니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수요 예배를 가나 그때는 토요일 날 집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집회가 가나 뭐 하나 하면 또 항상 애들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믿지 않는 남편에 교회 다니는 게 하도 힘이 들어서 나 교회만 가가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24시간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여태껏. 제가 체력이 약하고 또 애가 조롱조롱 있었고 집에서 살림해야 됐고 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 저는 저의 집을, 저 사는 삶을 오픈했고 거기가 예배처서요, 거기가 형제들이 드나드는 것이요. 왜? 아버지의 집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한 것이 지금 30여 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고 해온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동네 아이들 모아서 토요 학교 했고, 또 교회에서 저희 집을 전도소처럼 교회로 해줘서 주일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미국에 가서 교회 가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리고 일하면서도 계속 저희 친정은 또 사람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탈진돼서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 제가 또 있는 곳에서 그냥 또 예배드리고 또 이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찾아오게 하시는 사람들하고 또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지금 서울에 나와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떡을 뗀다는 것, 떡을 떼면은 같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하고 떡 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떡 떼는 거는 아버지가 이어준 모든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며 떡 떼는 거는 내 좋은 사람 끼리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한 몸됨 그리고 한 생명 공동체됨을 늘 확인하며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생명체입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떡을 떼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노라. 죄송합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노라. 모두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 교통하게 된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기에만 힘썼더니 거기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타나냐.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왔다.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나왔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나왔다. 얘기.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져서 용서받은 자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딱거리고 따지고 삿대질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서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 엎드려 나가 잠잠함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버릇 없다고 야단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뭐 철부지라 어린애라 못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벌 받기 싫어요. 해요. 나 아프고 싫은 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 안 해드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나 못해요 하고서 있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어요까지 해요. 하나님은 내 말 들어주셔야 되고 나 용서해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한테 따져도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생활이 바꿔지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쓰인 거. 지금 42절은 삶이 바꿔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그들이 이제 만났던 사람이 달라지고요. 교제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에 생긴 것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하면은 하나님에게 그냥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서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대접을 해야 주님이세요.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셔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국의 하늘 보좌에 멀리 멀리 두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머리 나의 주인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그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큰 기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떠날 수 있는 것, 내가 내 죄에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사탄의 참소함에서 떠날 수 있는 것, 나의 자책에서 떠날 수 있는 것, 열등감이나 사람들의 모든 말에서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 누구도 못해주고 나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을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는 매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매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기적기사를 해줬어요. 물론 병든 자가 낫고 그 많은 그러한 것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관할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주님으로 시작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본질적인 대로 기본적인 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본질하고 떨어져 있나,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떨어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좇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전을 좇아서 아니면 전통을 좇아서 다른 사람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옳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비춤받기 원하는 것이. 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친 거 있다면 우리는 수정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는 고침받아야 돼요. 책망받을 거 있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훈계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졌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집 짓는데 열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래 위에 있나 반석 위에 섰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의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나의 삶의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요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형제들을 이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 지금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떡을 같이 떼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각기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기사가 일어났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다 하나님 거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용합니다. 우린 수건 하나도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방 하나 같이 쓰기도 어려워요. 요새는 외아들 외딸이 많아요. 그리고 형제가 많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이 유복해지니까 각방 쓰는 게 많아요. 그전엔 안방에 다 모여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각방에 들어가 버려요. 거실은 만나고 싶을 때만 딱 만나고요. 딱 각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붙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각기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싸워서 각방 쓰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구가 따로따로 밥 먹고, 그게 애들이 학교 때문에, 남편은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엄마는 혼자서 집에서 맨날 혼자서 저기 쇠바닥 개가 집 지키듯이 집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딴 생각하고 세상 쫓아가고 자기 친구들 속에서 해서 오히려 그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바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삶은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사람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힘들다. 사랑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요? 그 사람하고 합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혼자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정말 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도 않고, 혼자 있어서 좋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소외되어 있고, 그러고 힘들다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누군가 맞는 사람 없나를 또 두리번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함께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일생 제가 밥벌이를 못해서 꼭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살다가 남편에게 살다도 돈은 남편이 벌고 나는 살림하고 뭐 한다 다 하더라도요. 결국 내가 돈을 안 벌면은 나는 누구 거한테 받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생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제 상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다. 너는 딴 사람이 돈벌때 열심히 딴거 했으니까. 너는 나 바라봤으니까 나의 것을 나누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쉐어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아라.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너도 나이가 누순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든지, 몸으로 해주든지, 영적으로 나눠주든지, 뭐, 마음으로 나눠주든지, 뭐 하든지, 그것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 들지 말게 해라. 우리는 다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일하면 남이 덕 보는 거고, 남이 일하면 내가 덕 보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게 돼 있고, 가정도 그런 거고, 사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남이 덕보고, 남이 일함으로 내가 덕보고, 그것이 다 합해져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화단의 디자이너예요. 그럼 어디다 뭐 심고 뭐 하고, 여기다 요게 좋겠고, 그걸 다 하세요. 그러면 저 엄마가 이제 그걸 뭐 힘이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그것대로 갖다 옮겨 심어주시고 또 땅을 파서 새로 사다 심어주시고 다 해요. 그러면 저는 더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서 잡초 뽑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물을 주시는 거는 잔디밭이나 뭐나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기계를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럼 저희 엄마는 새로 심은 거나 그꽃 엄마 같은 거예요. 엄마가 옮겨 심고 엄마가 뭐 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 걸다 아시니까 새로 심고 또 이렇게 커다란 나무 밑에 있는 것은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다 밖으로 흘러가도 그 나무 밑에 뿌리에 물이 가야지 그 나무가 살기 때문에 큰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만 나무들에게는 따로 가서 화분에다가 물 주듯이 이렇게 뿌리에다가 각각 줘야 됩니다. 그거를 또 하세요.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기도하는 집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하는 거야. 뭐 떨어진 게 불편하면 그 사람이 주우면 되고 뭐가 망가진 거 뭐 하면 그게 하면 돼. 누구 불러서 할 거 없고 누구 불러서 잠그라 뭐해라 왜 그랬냐 야단칠 거 없어. 그것이 눈에 띄고 그것이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어해요 우리가 그거를. 왜? 하나님은 정말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 다 각기 주시고요. 스무 사람 있으면 스무 사람 다 각기 주세요.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은 어질르기만 하고 일만 저지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오면 모두가 다 하나 되고 활기를 띱니다.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더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어린애들이 있어서 다 활기를 띠는 거야. 그 꽃 뭐 하냐? 왜 그렇게 애써 하냐? 그래도 그 꽃이 주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래. 할 수 없으면 못하게 되지요. 요새는 저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올해는 나무를 두 개밖에 못 심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점점 힘이 들어져서 못한다. 못하게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고 형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보여요.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공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같이 나눠서 서로 쓰는 거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함이지 이걸 해야만 한다든지 그럽시다 하는 인간의 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각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요. 각기 성령을 통해서 나눠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앞엔 똑같아요. 다 하나님 거고 다 모두가 청지기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저도 종종 얘기하지만 우린 세상에 지금 굶어 죽거나 어려움 속에 그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나누지 않고 우리가 돌보지 않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나만 가지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참 두 사람이 마음 같이하기도 힘들지요. 마음 같이했다는 거는 우리가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마음 합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결국 모여들게 됐다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기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우리는 한 마음이 저절로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산다? 거기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성령을 좇아 산다 거긴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면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금방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각기 하나님을 모셨지만 형제들이 같이 성전에 모여서 뭐하냐. 아까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 모여서 뭐하느냐. 가르침 배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거죠. 우리 각기도 예배자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히려 힘쓰라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만 어느 조직 속에만 하나님 계시다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를 우리가 멀리 한다면 우리는 각기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있고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한 부분으로서의 기관은 서로가 합해야 뭐가 드러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라고 나 혼자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합해서 함으로써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 한 몸을 안 하시고 한 몸에 부분 부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몸 한 몸 하죠. 그래 예수님의 몸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고 우리는 그 중에 한 지체, 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 하나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이 됨으로써 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아니 다 합해야 역할이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모든 몸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지어진다. 수정란이 하나인데 그것이 처음에 둘로, 넷으로, 열여섯으로 이렇게 더 이제 확 생성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더 생성되어 가야 되는 거. 근데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우리는 생성할 수 없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다른 것들, 다른 지체들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평강에 띄워주신 그거를 힘껏 지키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사는 섬김의 삶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하게 하심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를 내가 안 하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우리에게 기다리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이 따로 보호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가족관계가 이상해지면 그것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족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집에서 떡을 떼라.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기가 이제 식구들 어렵습니다. 저희들 교회 생활할 때 보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저, 애들 할 거 없이 다 각기 부서로 가서 교회 가서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한 교회 가서도. 집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뭔가가 지금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가족 되게 하심.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가정 만들기를 우리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같이 떡을 떼래요. 같이 밥 먹으래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하루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으며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랬는데 우리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관계 속에 정말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식구라는 거 다시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식탁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래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교회가 바빠도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라고 안 하고 혼자 밥 먹으라고 안 하고 또 가족들을 무시하고 집을 무시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식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그것에 대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우리 하루 세 끼의 양식 먹게 돼 있는데요. 먹을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해 나간다면 우리 하루에 몇 번, 적어도 세 번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삶에 뭐예요? 순종하는 삶에 그 뭐랄까 삶에 이렇게 발자국 발자국이에요. 딴짓하다가도 그 밥 먹을 때 고쳐보세요. 우리 그렇게 멀리 딴짓 안 해요. 멀리 멀리 탕자로 길 잃어버린 자로까지 안 가요. 그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과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저에게 그 익히게 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가족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서포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내 지체입니다. 하고 그들을 내 집에서 그 같이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거꾸로 제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을 때 그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자고 깨며 살 수 있는 것이 집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든 같이 살며 떡을 떼며 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온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이건 남에게 막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닌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도 칭송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구원받는 자는 성령님이 더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건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형제들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형제들 안에서 성령과 그 정말 하나 연합됨을 지키면서 각기 성령을 좇아 살며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교회가 성경적이면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근데 내가 성경적이 아니고 가정이 성경적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적이 아니면 우린 세상에서도 욕먹고 비웃음 받고 구원하는 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씬끗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나만 혼자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해서 관계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 하나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내가 나 하나 말씀대로 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하겠고 용서하겠고 하나 돼서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사냐, 성령에게 듣고 행하냐, 그게 문제죠. 그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각기 체험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다 체험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개혁하고 남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남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어져도 일으키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건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내가 각기 나 자신 우리들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사냐? 우리 안에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나는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 하고 있냐? 성령님 앞에 내 것이 없고 오직 성령님의 것된 나를 고백하면서 사느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면서 인정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그 어미하심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기 세워진 그 곳곳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기에서 떡을 떼며 거기에서 빛과 소금 하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하며 핍박받지요. 미움받죠. 죽임받죠.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겪는 사람들이 앞으로 쭉 겪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서 마음도 하나 되고 삶도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너와 나가 없고 너희 교회 나의 교회가 없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내 식구고 내 지체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그러한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 시대가 2000년 지났어요. 그건 2000년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허락하심이야. 그러나 본질에서 떠났으면 성령을 좇아 사는 그 기본에서 떠났으면 우리는 그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세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입니다. 형제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그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에요. 비교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딛고 사는 그러한 끌어내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뺏는 삶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어줌을 자원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특권이요. 우리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정말 그 기본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서 떠난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정해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들이 사는 곳곳에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